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잘 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이시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천국 새 예루살렘에 있기에 이 길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삶의 목표와 방향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삶의 목표를 영원한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귀영화, 자기의 감정에 두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마저 무시해 버리기도 합니다. 사람의 본분을 망각한 채 육신의 정욕을 쫓아 무절제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뉴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한 가정의 가장을 숨지게 하거나 초등학생을 치어 죽게 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고 운전 중 빵 하고 경적을 울렸다고 기분이 나빠서 보복 운전을 하거나 길을 막아버리고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폭력을 행하는 경우도 많지요. 또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소위 묻지마 폭행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낳은 아기를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친모의 사건도 종종 일어나고 있고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인도 대부분이 가족 간의 범행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를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가슴 아픈 세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본분을 잃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의 본분을 다시 찾고 그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분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저마다 가지는 본디의 신분,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 행하여야 할 직분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본분이란 무엇일까요?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가 있는데 바로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어지는 1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했고 전도서 1장 2절 3절에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정욕을 쫓아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지요. 오직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역사하셨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명령도 지키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사람의 본분을 망각한 채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원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로서 매우 사랑스럽고 아름다웠으며 거짓없이 진실하고 깨끗하며 온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는 잠시 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면서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생령이었던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말았지요. 그 결과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사람이 주인인 영이 죽으니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되었고 혼이 사람의 주인이 되어 정욕을 쫓아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되었지요. 원수 마귀 사단의 사주를 받음으로써 마음이 비진리로 물들어가면서 점차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은 죄악이 더욱 관영하므로 인륜 도덕이 땅에 떨어져 부모 자녀 간에도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범죄한 아담과 그의 후손은 모두 죄인이 되었기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죽은 영이 살아나 사람의 본분을 되찾으며 영생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본분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과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를 알아서 사람의 본분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도리와 본분을 잘 지켜나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데 이는 사람마다 양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선한 양심을 만들어 온 사람은 어떤 것이 사람의 도리다라고 깨달으면 쫓게 그 도리를 쫓아 살아갈 능력이 있지요. 그러나 선한 양심을 이루지 못한 만큼 정욕과 본능을 쫓아가려는 욕구가 더 강해지므로 사람의 도리를 쫓아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선한 양심의 소리를 쫓아 살아온 사람은 신속히 진리로 변화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변화의 속도가 그만큼 더딘 경우가 많지요. 이렇게 양심이 사람마다 다르게 형성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서로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또 선한 양심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따라 각자의 양심이 다르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본분을 쫓아 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갓난아이로부터 태어나 아동기, 소년기, 청년기를 지나 마침내 장년이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는 성인이 되려면 이러한 성장 단계들 속에서 육의 질서를 따라 겪어야 하는 과정들이 있지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각각의 나이에 따라 적절한 체험과 훈련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젖먹이 아이에게 소년기의 체험을 시킬 수 없고 소년이 장년과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유아기에 습득했어야 할 것을 습득하지 못하고 청년이 되어 다시 유아기의 체험을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이처럼 사람의 성장 단계 속에서 정신과 육체의 각 분야가 발달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간단하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는 단계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비롯하여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오감을 통한 모든 자극을 본능적이고 단순하게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지요. 갓난 아이들은 어떤 자극에 대해 무엇을 느끼거나 생각하여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반사적으로 반응해 나갈 뿐입니다. 예를 들어 갓난아이가 배탈이 나서 아프면 아, 내가 지금 상한 우유를 먹어서 아프구나. 다음에는 조심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거나 엄마는 왜 나한테 상한 우유를 먹였을까 속상하다 하며 원망하면서 우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배가 아픈 고통에 반응하여 울 뿐입니다. 그 밖에도 뜨거움과 차가움, 불편함과 아픔, 배고픔과 목마름, 포근함과 안락함, 따뜻함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접하면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느끼는 단계입니다. 오감을 통해 체험한 것들에 대해 나름대로의 느낌을 갖게 되고 그 체험과 느낌을 기억 속에 담아 나갑니다. 세 번째는 행하는 단계입니다. 보고, 듣고, 체험하며 느낀 것들을 기반으로 하여 생각하고 의지를 동원하여 여러 가지 일을 결정하고 행해 나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뜨거운 다리미에 화상을 입은 아이는 저렇게 생긴 것을 만지니까 뜨겁더라 하는 기억과 느낌이 함께 작용해서 다음에는 다리미를 만지지 않고 조심히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 단계들이 칼로 베듯이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요. 느끼는 단계에서도 볼 수 있고 행하는 단계에서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어떻게 보고 느꼈는지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결정하게 되죠. 여기서는 사람의 성장 과정에 맞게 보아야 할 것, 느껴야 할 것, 행해야 할 것들을 해당 시기에 반드시 체험해야 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 마땅히 거쳐야 할 단계를 거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건너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는 단계에서 마땅히 보고 체험할 것을 못했다거나 느끼는 단계에서 남들은 다 느끼는 것을 자기만 느끼지 못하고 성장한 경우 어른이 되었다 해도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지요. 즉 사람이 보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적인 능력, 육체적인 능력 등이 결여되거나 정서적으로 일반적인 사람과 동떨어진 감정 상태를 갖게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틀어 육체의 결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 섬세하게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야 할 나이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신경질적이고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우한 환경 속에서 학대받으며 자란 사람들은 나중에 잔인한 심성이 되어 생명체를 학대한다거나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래 친구들과 서로 어울리면서 교감하고 때로는 갈등을 겪으면서 사회성을 키워나가야 하는데 과잉 보호를 받아 적절한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나 이기적인 심성으로 굳어져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거나 사회생활에 적응할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과잉 사랑으로 인해 육체의 결여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요. 자신의 일들을 자기 힘으로 해야 할 나이에 부모님이 씻겨주고 입혀주고 먹여주며 오냐 오냐 하면서 키운 아이는 유약하고 의존적인 성품으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야 하는 일도 누가 대신해 주기를 바라게 되지요. 이렇게 자라면서 육체의 결여가 생긴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인정받기도 힘듭니다. 조금만 피곤하고 힘들어도 학교나 직장에 쉽게 지각하고 결석하거나 자신을 속이고 해치려는 악한 사람들을 만나도 대처할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지요. 스스로도 육체의 결여를 느낌으로 범사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담대함이 사라집니다. 이처럼 적절한 성장 과정을 거치지 못해 육체의 결여가 생길 때는 인생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릴 때는 남보다 뛰어났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육체의 결여가 생겨 뛰어난 자질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지요. 사람이 보는 단계, 느끼는 단계, 행하는 단계를 정상적으로 밟아왔을 때는 그만큼 옳고 그름에 따라 자신을 다스릴 힘이 있지만 정상적인 단계를 거치지 못해서 육체의 결여가 생긴 사람은 영으로 들어가는데도 지장이 있습니다. 육체의 결여가 있는 만큼 사람이 영의 지배를 따라 움직이지 않고 혼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지요. 혼을 주관하는 존재는 바로 원수 마귀 사단입니다. 육체의 결여가 있는 만큼 사단의 역사를 받고 사단은 우리가 영을 이루기 위해 행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죠. 예를 들어 자신을 잘 다스리며 만들어 온 사람은 내가 몇 시에 기도하러 가야지 하고 마음 먹으면 바로 그 시간에 그대로 행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으려고 하면 쉽게 마음이 모아져서 깊은 영의 기도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육체의 결여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정해놓은 시간이 되어도 기도하러 가기가 싫어집니다. 텔레비전 보던 것을 마저 보고 싶고 집에서 누워 쉬고 싶어서 기도 시간을 계속 미룹니다. 기도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려고 해도 떠오르는 것을 제어하기 어렵지요. 그 밖의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여 변화되는 것도 육체의 결여가 없는 사람은 마음에 정한 대로 행하기가 비교적 쉽지요.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는 말씀을 배우면 바로 아멘 하고 순종하니 속히 영으로 들어갑니다. 반면에 육체의 결여가 있는 사람들은 구습대로 편하게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목자님은 하나님을 만난 후 처음부터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자신을 제어하고 복종시키는 훈련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목자님은 학창시절에 여름방학이 되면 고향에 내려가 농사일을 돕곤 하셨는데요. 미리 부모님과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일할 분량을 다 하고 나면 그 후에는 제 할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고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벼를 베고 최대한 맡은 일을 빨리 끝내십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도 부모님을 계속 도와드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일단 일할 분량을 정해놓으면 반드시 그 일을 먼저 감당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이 어릴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규칙적이고 계획적인 삶을 사셨지요. 하루에 할 일은 물론 한 주간, 한 달간의 계획을 정확하게 세웠고 만일 정해놓은 스케줄대로 지키지 못하면 스스로 벌칙을 가해서라도 자신을 다스려 나가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신앙 생활도 너무 쉬웠고 말씀을 배운 대로 명심하여 순종하니 빠르게 죄악을 벗어버리고 믿음이 쑥쑥 성장해 나갈 수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육체의 결여가 있어서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결여된 부분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성령의 소욕을 쫓아 순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더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노력하면 점점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로 노력해 나갈 때 능히 결여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본이 되어주신 목자님과 당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능히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방법은 첫째로 하나님을 밝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밝히 안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경작하시는지, 어떻게 인생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바로 알고 깨달아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지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경작하시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며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아득한 태초로부터 스스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인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계획을 세우셨지요. 바로 천지창조와 인간창조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하나 준비해 가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계시던 영의 공간에서 장차 천하 만물과 인간을 지으실 육의 공간을 구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홀로 계셨던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분리해 내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되셨지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하나님도 형상을 입으셨는데 바로 우리 사람과 같은 형상이셨습니다. 영의 세계 안에는 천군과 천사, 그룹 등 영의 존재들을 만드셨고 육의 공간 안에는 장차 인간들이 살아갈 지구를 만들어 놓으셨지요. 이렇게 모든 준비를 갖추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빛과 궁창, 해, 달, 별, 그리고 각종 식물과 동물 등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사람이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얻게 됩니다.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아야 하지요. 자신이 태어난 목적에 맞게 사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친히 흙으로 빚으셨지요. 오장육부와 모든 조직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흙으로 빚어놓은 형상이 어떻게 살아 움직일 수 있는가 하며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사람도 지식이 더하니 사람과 비슷한 로봇을 만들어냅니다. 또 유전자를 조작하여 다른 품종의 과일이나 채소 등 농작물을 재배하기도 하고 사람의 두뇌를 흉내내어 컴퓨터를 만들고 인공장기나 인공피부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피조물인 사람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생각 속에 한계를 만들어 놓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회 개척 이후 지금까지 사랑하는 목자님과 당회장님 그리고 원장님을 통해 나타내 주신 권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요. 그 중에는 소아마비나 교통사고로 양다리의 길이가 달라져서 수년 혹은 수십 년씩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목자님의 기도를 받은 후 양쪽의 길이가 같아진 경우도 있지요. 선천성 뇌성마비로 인해 왼쪽 다리가 오른쪽보다 4cm나 짧아서 걸을 때도 다리를 절었고 척추와 골반이 뒤틀려져서 오래 서 있거나 걷기가 힘들었던 분이 본 교회에서 열린 부흥성회에 참석하여 목자님의 기도를 받고 그 자리에서 짧았던 왼쪽 다리가 길어짐으로 똑바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짧았던 다리 때문에 휘었던 척추가 펴지면서 뒤틀린 골반도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이로 인해 키가 3cm나 커졌다고 합니다. 또 2002년 인도 연합성회에 참석했던 가네시라는 소년은 골반뼈 낭종이라는 병으로 골반뼈와 고관절을 잘라낸 상태였습니다. 뼈를 잘라낸 부위에는 금속판을 넣고 볼트로 조여서 대퇴골과 골반을 연결해야 했지요. 이후에도 가네시는 통증으로 계속 고통받았고 목발을 의지하여 겨우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회에 참석해서 목자님의 기도를 받은 순간 모든 통증이 사라져버렸고 목발 없이도 혼자 걷고 뛰며 운동 경기까지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할렐루야! 이러한 창조의 역사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후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씨를 주셨습니다. 곧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를 주신 것이죠. 정자와 난자 안에는 부모의 모든 기가 결집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생명의 씨 안에 외모는 물론 성격, 지능, 습관 등이 다 들어있어서 자녀들이 부모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닮아서 태어날 수 있도록 생명의 씨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씨를 통해 잉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부모의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아이가 생겨나지만 그 생명의 잉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한 대로 아담과 하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이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것은 단지 겉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며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할 때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왔으며 하나님을 닮은 영으로 지음받았다는 데 있지요. 처음 지음받았을 때 아담의 영은 거룩하고 성결하신 하나님과 같이 선과 빛과 진리로만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한 이후 인류는 점점 죄와 악에 물들어갔고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사는가 하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지으시고 이 땅에 경작하시는지를 깨우치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땅을 경작하여 농사를 짓고 열매와 곡식을 거두는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 밭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밭의 종류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그 마음에 임할 때 진리로 결실하는 정도가 다른 것을 설명하셨지요. 또 마태복음 3장의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나 마태복음 13장의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알곡과 같은 영혼들은 심판날에 천국 곳간에 들어가지만 가라지와 쭉정이 같은 영혼들은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이지요. 성경의 이러한 비유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인류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과정이 바로 경작하는 것과 같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농부가 추수하기 위해 땅을 일구어 경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경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경작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권능과 심판자로서의 권세, 엄격한 공의 등 신성적인 면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 자비 등의 인성적인 면도 있으시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도 하고 슬퍼하고 탄식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외로이 홀로 있는 것보다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이 있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고 경작하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물론 굳이 인간을 만들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천사와 천군들이 있었지요. 그들은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순종하는 천사들과 달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사랑으로 자유의지 가운데 순종하는 참된 자녀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아주 뛰어난 성능의 로봇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말썽도 부리지만 자라면서 점차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림으로 중심에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녀가 있다면 누가 더 소중하겠는지요? 아무리 순종을 잘하고 말썽 부리지도 않고 사람과 비슷한 값비싼 로봇이라 해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자녀에 비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스스로 순종하는 자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참된 자녀를 얻기 원하시기에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최선을 다해 경작한다 해도 추수할 때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쭉정이가 섞여 나오기 마련입니다. 쭉정이는 먹지도 못하며 알곡과 함께 곡간에 넣으면 알곡까지도 못 먹게 되지요. 그러니 쭉정이는 거름으로 쓰거나 불에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경작하신 후 최후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작업을 하시지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꺼지지 않는 불이란 지옥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마지막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마감하시고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지요. 이때 알곡이 아닌 쭉정이가 된 사람들은 심판을 통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는 알곡과 지옥에 가는 쭉정이는 각각 어떤 사람일까요? 알곡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지런히 죄악을 벗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죠. 반면에 죽정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비진리와 어둠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알곡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입으로는 주를 믿는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정욕을 쫓아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알곡이 아닌 죽정이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알곡이 되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주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나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으로서의 참된 가치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본분을 행치 못하니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요 죽정이에 불과한 것이죠. 이렇게 사람의 가치성을 잃은 죽정이를 알곡된 영혼들과 함께 천국에 드릴 수는 없습니다. 세상 정욕 가운데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며 욕심과 다툼과 온갖 악을 가진 사람들을 천국에 드린다면 더 이상 천국이 행복한 곳, 아름다운 곳, 영광스러운 곳이라 말할 수 없게 되지요.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영원 불멸한 것이기에 소멸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죽정이 같은 영혼들도 한 곳에 모아서 영원히 가두어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두어 두는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죽정이가 된 영혼들은 각자의 죄값에 따라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죠.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드넓은 우주 공간에 홀로 계셨던 근본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을 원하셨습니다. 로봇처럼 순종 잘하는 천사가 많이 있었지만 자유의지 가운데 중심으로 순종하는 참 자녀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고 오랜 세월에 걸쳐 무수한 사람을 경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아 기르려면 많은 수고와 노력이 따르고 인내가 따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그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수고도 마다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악함을 아시지만 즐거이 경작하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는 참 자녀로 나올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지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기를 받아 여러 가지 죄성을 타고납니다. 성장 과정 중에도 비진리를 보고 들으며 배우는 만큼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지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 마귀도 알지요. 죄의 싹시 사망이라는 것과 죄와 악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불같이 기도하여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림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참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밝히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며 사람의 본분을 갖추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서 세워주신 당회장님과 하나 되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능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본분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람이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본분을 쫓아 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과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방법 첫째, 하나님을 밝히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방법 두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